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주일의 오후를 선물로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쳐 주실 때 이해하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개개인의 삶이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에 이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누가복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신비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비유 공부를 하다가 그 부분에 가서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를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의 비유를 저번에 1부를 했고 오늘은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해 볼까요?
1절 말씀. 그때 하늘의 왕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
그들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었다.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 남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더니 한밤중에 그곳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니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기들의 등불을 손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기름은 우리에게 주라. 이는 우리의 등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이라 하나.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럴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서러한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예비하였던 처녀들은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에게 나오소서 하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는 인자가 오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제 오늘은 그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서 도덕적이고 또 신학적인 그 실천의 결론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 유대인들의 관습이 뭐 유대인들은 그 종교를 중심으로 그 민족이나 사회가 운영이 되니까요. 그 종교적인 관습에서는 최소한의 10명의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모여야만 그들의 행사 유월절 절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명의 성인 유대인 남자가 참여해야 결혼 예식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한 남자 우선을 하는 유대인의 관습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슬기로운 남자 청년과 슬기로운 여자 청년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나요?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을 때 하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잡혀가시기 이틀 전이에요. 네, 화요일쯤 됐습니다. 유대인이 중심 자리인 예루살렘입니다. 그 유다주와 예루살렘은 가장 고루하고 보수적이라 여자들이 아예 학교를 가서 공부를 못하게 막았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여자들이 10명이 모여서 결혼 예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의 반란과 같은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녀가 공이 동등하게 하나님이 존중하고 대접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밝혀주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한 남녀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신다. 남녀가 동일함을 밝히신 것이다. 남녀 차별은 유난히 강조하는 유대 지방, 유대주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성인 남자 10명이 아닌 젊은 여성 10명을 등장시킨 이 비유를 설파하신 것은 의미가 크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이 쓰신 말은 에르메익입니다. 에르메익은 히브리 말의 조상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락 땅 남쪽에 우르에 살 때 쓰던 말이 그 갈대아에 쓰던 말이 에르메익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지고 와서 쓴 말이 히브리 말은 에르메익의 사투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 쓰는 유대인들은 에르메익을 히브리 말로서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신약 성경은 그릭 말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멜 깁슨이 영화 만들었던 거 뭐였죠? Passion of Christ. 거기에는 원래 뭐를 썼나요, 그 사람들이? 에르메익을 썼어요. 예. 그리고 성경이 우리 에르메익이 번역 없이 그대로 남겨져 있죠. 에르메익으로. 뭐, 아빠, father, 뭐, 탈리타쿰,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원래 에르메익, 원래 예수님이 갈릴리나 이런 데서 쓰시던 그 날마다 언어예요. 근데 그릭 말을 쓰는, 그릭이 지배하던 식민 도시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에르메익을 못 써요. 여기서 태어난 3세, 4세 한국 애들이 영어밖에 못하듯이 한국말을 못해요. 그럼 그 사람들 그릭말을 쓴다고 말이죠. 그러니 그분들에게도 전파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그릭말로 옮겨진 겁니다. 근데 그 그릭말에 교회가 그릭말은 남성, 여성, 중성이 있거든요. 여성이에요. 에클레지아. 해, 에클레지아. 그래서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으로 교회는 예수님이 신부라고 해서 또 여성을 써요. 그 다음에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스피리추얼 마더로서 교회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다 할 때 또 여성을 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녀를 동등하게 귀중한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 딸로 취급하심을 뚜렷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재산으로 서포트하며 따라다니는데 여성분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밝혔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멀리서 쳐다보셨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도 멀리서 따라가서 보신 분들은 여성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루의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 뵌 분도 여성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또 천사가 명령을 했어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명령하신 거 그대로 해라고 해라. 그러니 주일 새벽에는 이 복음 선포자들이 모조리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이건 유대인 정상적인 성인 남자들과 지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이건. 따라서 맨 마지막 절, 슬기롭거나 어리석거나 하여튼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교회의 멤버로서 지금 비유에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2번, 유대인들 사회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사이에게 서로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빌리는 것은 다반사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빌리러 오면 즐겁게 빌려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그런데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그분을 맞이할 때 준비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빌려달라고 할 수가 전혀 없게 된다. 재림을 맞을 동안에는 서로 비슷하게 준비를 하는 듯 하였어요. 막상 재림 시간이 딱 와서 보니까 준비물을 갖지 못한 엑스트라 병에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혀 갖지 못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차이일 뿐 그때 그 준비물들을 없다고 해서 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소에는 빌려달라고 빌려주는데 주님 오신 순간에는 빌려달라고 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즉 재림 시에는 인간사회에서 교회 멤버뿐 아니라 모든 관계나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도 제자가 예수님과의 관계 앞에서 딱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쓸모가 없어져요. 저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직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제 앞에서도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 할아버지를 제가 봤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 다이나에서 전도를 갔더니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뭐 그 순간이 오면 제 마누라 치마자락 잡고 저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해서 내가 너희들하고 딱 맞닥뜨리는 그 재림 시간에는 모든 관계는 너희들하고 의미가 없어. 뭐 빌린다는 걸 상상도 못해. 개개인이 준비하고 있던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뿐이야.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을 제가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뭔지. 거지 나사로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끝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말씀. 그때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간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어 주소서.
28절.
나에게 다섯 형제가 있사오니 나사로가 그들에게 증가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하네.
여러분, 저희들이 나이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 작은 딸인지 그 생각은 안 할 거예요. 뭐 제가 하늘에 가면은 도다미도 따라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지. 예. 예? 소면. 오, 개혁의 딸다운데. 예. 이 사람 보십시오. 지옥에 가서도 지구상에 있는 자기 가족을 챙기고 있어요. 아주 성경적 같지요? 아닙니다. 하늘에 가는 순간에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 하늘에 가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의 피로 입양된 우리가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형제자매로 한 가족이 되어버려서 세상에서 사람의 피로 연결된 관계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형님, 누나, 동생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모든 이 세상 인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하고 똑같은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가족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고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만은 그 관계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무슨 관계처럼 되냐? 천사들이 서로를 가지고 있는 관계처럼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 뭐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해주고 아버지가 쳐다보시고 뭐 이 나이반 생각은 굉장히 망상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늘에 가서도 자기가 무슨 행사라고 설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밖에 못해요. 기도는 제단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단에 향기가 올라올 때 그게 기도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언제 우리 원수 갚아줄래요? 그거 아버지께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빨리 재림 당겨달라 이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친 죽는 순간이나 재림 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가족 타령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마치 그게 중요한 것처럼.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세상 고생 꾸며본 듯 이질로 살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뭡니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도 명령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품입니다. 나사로에게도 자기 세상에 살 때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니까 명령하고 부려먹으려고 해요. 유튜브 덕분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승만 학당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 학장님 이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서울대 경제학과에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명예교수로 계신 분이 학장으로 계시면서 지금까지 일제시대 때 일제전에 조선 500년의 역사 정리해서 자꾸 만들어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 2, 30짜리를 뭐 한 달에 하나나 이렇게 올리신 게 있는데 거기에 조선의 무슨 고급 관리 하나가 자기 집에 많은 종들을, 노예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죽고 나서의 노예들을 어떻게 대하라가 나오는데 죽고 나서도 노예는 계속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유서에 남아있어요. 내 노예도 죽을 텐데 걔가 죽으면 죽은 후에 나를 따라와서 나를 이렇게 섬겨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죠? 생각이 그래요. 지옥에 있으면서 아직까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 명령하고 나사로를 깔보고 자기 종처럼 부려먹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다섯 젊은 여자들이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문을 두드리면 뭐라고 그래요? 문 열어줘요! 집주인에게 명령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나눠줘! 이 오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준비 안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는 준비 안 한지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다 기다려다 지쳐서 자고 있었으니까. 오신다 하고 깼을 때 보니 준비 안 한 게 들통이 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명령하고 큰 소리 치더라 이겁니다. 3번 주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은 무척이나 오랜 시간을 소유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도 기다리고 사도 바울도 기다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때 기다리지만은 계속 날마다가 오늘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저녁 때가 되면 오실 것 같은데 아직 신랑의 무리가 안 오네. 어쩌면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것, 즉 재림이 늦어질 수도 있을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자. 감람류 기름 한 통을 더 사기 그릇을 준비를 질 그릇을 준비하였다. 늦어질 것을 생각해서 준비하였다. 우리 같으면 뭡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실 수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날마다 준비를 하겠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할아버지처럼 죽는 순간에 와이프 치맛자락 잡지 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게 준비 없는 모습이죠. 와이프는 준비했는데 와이프 거 달라는 거 똑같잖아요. 예수님 그랬어요. 없어.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대본이 죽어버리면 죽는 순간이 주님을 만난 순간이죠. 4번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기들의 준비가 부족했음을 다른 사람에게 너 책임이야 할 수도 없고 너 가지고 있는 거 나 없는 거 도와줘 할 수도 분담할 수도 없다. 막상 재림을 맞을 그 시각에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의 준비하지 않은 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명령할 수도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 집의 주인에게 자기의 준비 부족을 덮어주고 이 대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라고 명령할 수는 더더욱 없다. 그런데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처녀들. 예수님은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태도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기름을 맞을 준비는 개개인의 책임이고 그 사람의 몫입니다. 5번. 예수님께서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자신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선포를 듣고도 곧 다다를 그 나라에 들어갈 반응을 하지 않음에 깊이 통탄하셨다. 회개하라. 그 다음 말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가 at hand, 가까웠느니라. 그런데도 신경을 꺼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 자신의 그 통탄하는 마음을 그대로 묘사를 했습니다. 6번,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그 재림 준비에 소홀해지는 것을 경고를 해서 워닝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결혼 예식에 참석할 손님들 모두가 신랑의 도착을 분명히 기다리고 있지만 막상 자신이 예식장에 도착해 보니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도 기다리고 있을 손님들도 있을 것이라 밝힌 거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다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계속 더뎌진다면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을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보여주는 이건 우리 existential, 우리 실존적인 삶의 의미가 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그것도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7번, 하나님 나라의 대문은 분명히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러니 열 처녀가 다 그 안에 같이 있었어요. 오늘쯤은 예배당에서 예배 멤버로 다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재림 시에 분명히 집주인이 문을 이미 땅 닫았듯이 닫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선포가 분명히 세상 모두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똑같이 행해지고 있어 오늘날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unfaithful, 불성실한 제자들에게는 그 시각에 영원한 멸망만을 결과로 가져옵니다. 준비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8번, 신랑이 오실 그 시각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모른다. 그 시각도 모르고 그러한 시기도 모르고 그러한 제너레이션 이때쯤이란 것도 짐작도 못한다. 마가복음 13장 32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 이게 타임즈도 모르고 시즌도 모르고 데이도 모르고 타임도 몰라요. 어느 때쯤이다, 어느 시대쯤이다, 뭐 3, 40년을 시대로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어느 날인지도 모르고 그 날 속에서 어느 정확한 시각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 교회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나 기다리며 오실 때 맞을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어라고 지금 경고하신 거죠. 9번 마지막, 늦게 오실 신랑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결혼 예식에 참여하려고 철저하게 미리 자신을 맞을 준비를 한 모든 제자들, 손님들이 비록 자신이 늦게 또 늦게 오는데 또 갑자기 도착함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미리 해두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하며 자신을 기다렸기 때문에 같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문이 닫혔다. 그들을 웰컴 영접하고 결혼 예식에 동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을 조금 바꿔서 누가복음의 이제 자그마한 부분들에 있는 비유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좀 더 비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시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저희들이 사랑하고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늦게 오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을지 오늘도 밝혀주셨으니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성령의 힘으로 날마다 기도의 삶 기쁘게 찬송과 감사로 살아나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닥치는 일들이 어렵고 유혹이 있고 또 지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의 순종의 모습을 모든 면에서 언행심사에서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감동, 감화,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이제 저희들이 흩어지니 돌아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시고 남은 복된 시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께서 맛보게 하는 기쁨과 의로움과 평강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만족히 맛보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애들아, 또 다음 주일날 또 만나도록 하자.